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잠언입니다.
마태복음 2장. 예수께서는 헤롯 왕 때에 유대 지방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뒤에 동쪽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 그들은 유대 사람의 새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이 태어나신 것을 알리는 별이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의 새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헤롯 왕은 몹시 당황하였다. 그와 더불어 온 예루살렘이 술렁거렸다. 헤롯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물었다. 그들은 왕에게 대답하였다. 유대 지방의 베들레헴 마을입니다. 예언자가 이 일을 두고 성경에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유대 땅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를 다스리는 자들 가운데서 결코 하찮은 고을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 만났다. 그는 그들이 언제 그 별이 나타난 것을 보았는지 알아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부탁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십시오. 나도 그 아기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떠났다. 그때 마침 동쪽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 그 별은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추어 섰다. 박사들은 별이 멈추어 선 것을 보고 몹시 기뻐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박사들은 집으로 들어가 아기가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 박사들은 아기에게 엎드려 절하였다. 그리고 나서 아기에게 드리려고 가지고 온 선물을 풀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라. 그리고 내가 다시 일러줄 때까지 이집트에 있어라. 요셉은 서둘러 일어나서 그 밤중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몸을 피하였다. 요셉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는 베들레헴과 그 둘레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리하여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라마에서 들려오는 소리, 울부짖으며 크게 슬퍼하는 소리,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우는데 그들이 모두 없어졌으므로 누구의 위로도 받으려 하지 않는구나. 헤롯이 죽고 난 뒤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아이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죽었다.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거라. 요셉이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요셉은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유대 지방으로 가기가 두려웠다. 요셉은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 요셉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그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2입니다. 잠언 제13장. 지혜로운 아들딸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지만 반역자는 폭행을 당할 뿐이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은 바라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의인은 거짓말하기를 싫어하지만 악인은 염치도 없이 수치스러운 일을 한다. 흠없이 사는 사람의 의는 그의 길을 지켜주지만 죄인의 악은 그를 망하게 한다. 부자인 채 하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채 하나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 부유한 사람은 재물로 자기 목숨을 속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의인의 빛은 밖에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져버린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쉽게 얻은 자산은 줄어드나 손수 모은 자산은 늘어난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들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를 얻는다.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하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샘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배신자의 길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다. 영리한 사람은 잘 알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못된 전령은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하지만 충직한 사신은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한다. 훈계를 저버리면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존경을 받는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즐겁지만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가난한 사람의 경작한 밭에서는 많은 소출이 날 수도 있으나 부리가 판을 치면 그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의인은 배불리 먹지만 악인은 배를 줄인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쓴 편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함께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향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사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도 문안합니다. 할례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의 동역자들이요 나의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하여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건전하지 못한 신앙적 이론에 어려움을 당하는 골로새 교우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저들의 믿음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실천편인 뒷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부터 거듭난 존재라면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함을 증거함으로써 실제적인 저들의 삶에 도전을 주었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문안의 인사를 각각의 대상들에게 전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순한 문안이 아니라 동역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의 수고를 칭찬하고 자신은 육신의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기도 안에 있는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7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사랑받는 형제요 일꾼들입니다. 사실 바울이 처음 사울이었을 때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주변에 필요한 일꾼들을 두셨던 것을 그의 선교의 과정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7절 상반절인데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으면서 주로 각 교회에 소식통 역할을 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에베소서 6장 21절에 함께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도 바울은 단순히 감옥에서 수용자 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들의 필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우리 주님처럼 죄가 있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헌신을 결코 헛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7절 하반절인데 그는 그의 이름답게 두기고 행운을 사람들에게 끼치는 인물로 바울 주변에 있고 그의 인물됨을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한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사랑 받을 만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여겨질 것이고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자신이 누리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신실한 일꾼이요 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역시 신실함이 기본이 되는 사람으로 주님처럼 믿음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기고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음을 바울은 교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물론 앞의 자격들이 채워진 사람이라야 가능하겠지만 바울의 이 표현은 자신과 함께 주님께 묶인 바 된 인물이라고 칭찬합니다. 특히 일꾼, 디아코노스이라는 어원을 추적해보면 티끌 가운데를 통과한 자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일꾼은 타작마당의 먼지를 무릅쓰고 노역하는 희생과 인내를 가진 자라야 가능하다는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기고는 이런 일꾼이면서 종, 둘로스, 대오하면 묶다, 매다, 묶이다 라는 뜻을 가지는 말에서 온 말이죠. 두기고에 대한 신뢰를 증가한 다음에 그를 보낸 이유를 전합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8절인데 원문에는 특별히라는 표현은 없지만 바울의 사랑을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9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에 의해 변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우들에게는 생소한 새로운 인물이면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일궈낸 구체적인 열매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을 것인데 그 기도의 열매이면서도 감옥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데서 또 다른 확신과 감사를 전하는 겁니다. 앞에서 두기고를 두고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표현한 바울은 이 새로운 인물인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면서 단어의 순서만 바꿔서 두기고에 뒤지지 않을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두기고는 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오기 전 선교 과정에서 에베소에서 소유가 그친 후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중략을 하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사도행전 20장 4절에 라고 바울의 선교 여정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으로 볼 때 두기고는 선교 과정에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귀도인이 된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오네시모는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 범죄자로 들어와 복음을 듣고 개종했다는 데서 신앙의 연륜이나 내용이 다르지만 바울사도는 이 두 사람에 대하여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록 골로새인들이 공식적으로 알 수 없는 인물이지만 그를 익숙하게 대할 것을 부탁함에 있어서 표하기를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한 것입니다. 이들 다 설명한 후에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9절 하반절에 함으로써 한결같이 자신의 안녕을 골로새 교우들에게 알리려는 의중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스승 바울이 죄도 없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을까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을 골로새 교우들에게 호소력 있는 답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10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위로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능력의 일꾼도 위로가 필요하였음을 마지막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바울도 하나님의 도구로서는 큰 역할을 하는 사도일지라도 그도 여전히 한 사람이기 때문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의미하는 바가 최고의 높은 심판, 판결자와 같은 의미인데 10절 상반절에 보는 대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에베소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요소 중에 나타나는 인물로 사도행전 19장 29절인데 이 사건 후에 두기고와 함께 언급되고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에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고 거론됩니다. 여전히 로마의 감옥에도 바울과 함께 함을 듣습니다. 바나바의 생길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10절 하반절인데 이미 앞에서 거론한 인물이지만 그의 외삼촌인 바나바도 재산가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이 그렇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교회가 모일 정도로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어려움 없이 자란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가 의미하는 바가 방어, 수비하다 라는 이름을 가진 마가에게는 요한, 그에게 야훼는 은혜롭다. 그를 야훼가 은혜롭게 주셨다 라는 유대식 이름이었고 별로 어려움을 몰랐던 이 청년은 무슨 이유에서인진 모르지만 선교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이죠. 근데 여기에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라는 명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로 베드로전서 5장 13절인데 나타나고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하는 것으로 봐서 나중에 충분히 훈련되고 바울과도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마가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팀을 나눠 놓을 정도까지 문제의 사람도 회복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용한 일꾼으로 훈련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계속해서 소개되는 인물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1절 상반절의 인사말인데 유스도, 라틴식으로 올바른, 의로운 그런 의미이고 앞에서 마가가 역시 라틴식, 즉 로마식 이름이었다면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위에서부터 거론한 세 사람들,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에 대한 성격을 그들이 할레파이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독특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예수기도를 통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부류의 사람들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라는 태생에서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이기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행히도 이들이 복음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참된 할례인 침례 2장 11절 11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11절 중간에 라는 바울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표현은 아무래도 바울이 감격으로 하는 고백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11절 하반절인데 앞에서 먼저는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8절 하반절에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있다면 서로 간에 위로와 감격을 끼치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벌써 복음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얻을 수 없는 아니 세상의 위로를 대부분 버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같은 복음 안에서의 위로가 없다면 다른 곳으로부터 위로를 얻을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모습이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하찮은 질문으로 여기고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존 사실로 전제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굳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널리 알려져 있어서 그에 대한 증명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거 같은 회의주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과 또 무신론자들에게 초월적인 존재가 있음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다음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최초의 원인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어떤 일이나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은 새나 동물이 그것을 건드렸거나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는 어떤 에너지가 그 차에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어떤 결과의 원인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결과 뒤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음을 우리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로 구성된 우주는 수많은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성적으로 볼 때 다음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처음부터 어떤 것이 항상 존재했다. 두 번째 가능성, 전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우리가 두 번째 논리를 따른다면 최초의 원인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생겨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지금 존재하는 이 세계가 아무 원인도 없이 저절로 생겼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오시기 수백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논증을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현상에는 인과법칙이라는 끝없는 순환의 고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고리를 계속 추적하면 더 이상의 원인이 없는 최초의 원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어딘가에는 최초의 시작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최초의 원인은 영원해야만 합니다. 최초의 원인이 어떻게 항상 존재하는지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원한 최초의 원인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과학은 이것을 연력학 제2법칙 혹은 무질서와 혼돈을 뜻하는 엔트로피 이론으로 증명하러 갑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우주는 시계처럼 한번 탭을 감아놓자 계속 작동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려면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엔트로피 이론은 우주의 시작과 끝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논증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도덕심, 곧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의식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 달리 동물은 선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도덕심은 사람이 배운 도덕적 원리나 문화적 소양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 도덕성은 타고나는 것이지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개인이라 할지라도 이 도덕성은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적 의식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양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양심은 교육될 수 있고 어떻게 교육받았느냐에 따라 양심의 요청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양심 그 자체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에 따라 행동하게 하고 그것을 무시할 때 양심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도덕성은 도덕을 가진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스스로 도덕적인 창조자만이 우리에게 이런 도덕적 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맹목적이거나 비이성적인 본질과 작용으로는 이런 특징을 가질 수도 없고 형성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스스로 선한 하나님만이 그의 피조물에게 이런 특징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월적 지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을 보면 그 집을 건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것을 그린 사람이 있음을 알고 신문을 보면 발행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설계에는 반드시 그것을 설계한 설계자가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부품들로 정교하게 작동하는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 때문입니다. 시계가 존재하려면 시계를 만든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합니다.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는 것을 볼 때 거기에는 반드시 지적 존재의 설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별자리가 어떻게 놓일지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우주를 조화롭게 운행하는 초월적인 지적 존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일부러 어지럽히지만 않으면 자연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면서 계속 그 현상을 유지하는데 이것을 우연히 생긴 결과라고 설명한다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몸을 살펴보겠습니다. 손, 눈, 귀, 심장, 피 같은 인체의 신비를 살펴봐도 초월적인 지적 설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를 볼 때 초월적인 지적 존재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갓 태어나는 아기마다 이 초월적인 지적 존재의 지혜를 증거해 줍니다. 인간의 두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뇌를 인공적으로 만들려면 수십억 개의 진공관과 어마어마한 양의 배선과 거대한 창고와 이 모든 것을 작동시킬 엄청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아담한 머리에 맞춰져 있고 25와트라는 작은 전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흔들리는 입마다 쓰여 있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에 새겨져 있고 모든 돌에 조각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귀납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사람이 이 세상의 원인에 대해 어떤 연역적 논증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귀결 역시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주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거대한 포스터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진화론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하는 진화론은 유신론에 대항하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진화론은 모든 생명체가 초월적 존재의 개입 없이 하나나 혹은 몇 개의 원시적인 생명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를테면 하나의 아메바가 화학적 반응으로 생겨났고 이렇게 시작한 생명체가 세상의 온갖 식물과 동물로 우연히 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진화론자들은 화석에 남아있는 동식물의 흔적을 여러 정도로 유사점과 비교 연구해보면서 그들의 이론을 증명하려고 시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진화론을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진화론의 허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아직까지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만약 이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진화론은 정확히 말하자면 진화 가설입니다. 여기서 가설의 가는 한자로 거짓가입니다. 아직 증명되지 않은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럼 진화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연발생설입니다. 과학은 생명이 반드시 또 다른 생명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과학자들이 화학성분을 이용해서 옥수수 세포핵의 성분과 모양이 동일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는 배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진화론자들 가운데 진화란 생명의 기원보다는 생명이 변화되는 과정을 다루는 과학이기 때문에 진화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건물이 그 기초보다 튼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원인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마치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최초의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피해가려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최초의 생명체를 창조한 이후로는 진화론의 일반적 이론에 따라 생명체가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기원 문제를 해결하긴 하지만 이 이론을 주장한 학자들은 창조에 대한 창세기 기록을 창조 신화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성경의 영감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 진화론과 유신론적 진화론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신론적 진화론은 다른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반성경적인 이론입니다. 두 번째 진화론의 문제로 연결고리의 부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연결고리라는 것은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입니다. 19세기의 찰스 다윈은 자연선택설과 용불용소를 연결고리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후에 라마르크는 획득한 형질이 진화에 의해 미래 세대로 전이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후천 형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획득한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이론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돌연변이가 식물과 동물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돌연변이가 때로는 식물이나 동물의 속성을 개선하기도 하지만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돌연변이가 대진화의 원인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돌연변이나 기타 어떤 진화론의 이론도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만족스럽게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진화론의 세 번째 문제는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대진화가 실제로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로 유사한 새와 동물 같은 생물에서는 생물학적 유사성과 차이점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생물의 종과 종 사이의 변화, 곧 그들이 말하는 대진화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창세기 1장 21절, 또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은 엄연히 서로 다른 종입니다. 생물의 진화를 증명하려면 이와 같은 종 사이의 대진화가 발생해야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생물학적 증거가 없습니다. 고양이과로 분류되는 같은 종 사이의 연관성과 새와 고양이처럼 서로 다른 종 사이의 연관성은 같을 수 없습니다. 진화론의 네 번째 문제는 단절고리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진화론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인류와 영장류 사이의 단절고리를 묘사한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공부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것은 이 그림에 수많은 상상적 요소가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단지 몇 개의 뼈를 갖고 많은 상상력을 발휘해 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자바 원인은 자바강 유역에 흩어진 채로 발견된 두개골과 넓적다리 뼈와 몇 개의 치아를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이징 원인은 한 개의 치아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단절고리가 많이 있지만 단지 몇 개의 뼈들을 토대로 해서 그린 자바 원인과 베이징 원인의 그림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대 인류가 현대 인류와는 다른 외모를 가졌다는 화석 증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인류도 사람마다 그 신체적 구조나 외모가 다릅니다. 또 그 발견된 화석들을 살펴보면 호모사피엔스, 이것은 인류라는 뜻입니다. 호모사피엔스와 원숭이는 분명히 서로 다른 종임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 중간 단계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어떤 확실한 증거도 없습니다. 식물과 동물 같은 생명체의 생물학적 구조 유사성을 들어서 진화론자들은 그들의 이론을 뒷받침하려고 시도하지만 이것은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은 오히려 서로 다른 두 생명체에 공통의 설계자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거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로 비슷한 두 그림은 한 화가의 작품임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유사한 생명체는 곧 그 생명체들을 만든 한 창조주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모두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타난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는 것, 곧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만물을 말합니다. 또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최초의 원인은 생명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원인을 믿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대로 증명되지 않은 여러 가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비과학적인 가설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